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 좋은,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프고 힘들게 느끼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일보다도 훨씬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오리라 생각해요. 성경에도 환란이라든지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고난은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건데 그러나 그것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중에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지요. 물론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갖고 태어난 그 육의 성정 때문에 스스로 살고자 하고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가다가 결국은 범죄하고 그 열매로 갖는 그러한 고난들도 많죠.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업다운되고요. 정함이 없고 마음의 어떠한 그 감정, 생각에 좌지우지 당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시달리고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그럴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옆에 있는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그 세대에 있는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들 속에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겪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또 천재 같은 뭐 정말 홍수나 또 해일이나 지진이나 그런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병으로도 오고요. 또 정말 우리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예기치 않은 데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가지 고난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보다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피할 피난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건지우심을 받고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지 어느 면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더 온다가 사실은 맞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에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을 보면 어려우면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자기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천국에 가서도 뭔가 높은 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심이나 그러한 꿈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후에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다.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무서워 안 하면 사는 것이 무섭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삶을 훨씬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훨씬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뭔가 고난이 오지 않나, 피해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실제로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공황장애가 실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충격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그러할 때 우리가 그거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뭐 좁은 공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데나 또 어떠한 특별한 자기 몸에 어떠한 증세가 일어날까봐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뭐 할까봐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다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인간인 이상 그런 두려운 감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극복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대우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호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일로 욕을 먹으며 억울함을 당하며 그리고 죽임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몰수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그 상황에 들어가는 그것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대우예요. 경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은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난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겪으신 그러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겪은 것도 아니고 뭔가 천재지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걸으셨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세상과 발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세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길을 전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발걸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한테 인사를 해줬네, 안 했네, 나를 대접해줬네, 안 했네, 그런 것 갖고 시험 걸려가지고 자기가 맨날 넘어지면 그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겠다는 건지,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애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 어느 사람이 애기 짓을 안 하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후는 뭐 이제 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딜 가면서 갈 때마다 그곳에서 받는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속에서 또 받는 그러한 그 정말 대우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다. 뭐 이제 죽었구나.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울만 겪은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상관없고요. 어느 곳에서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세상에 홀로 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는 매일 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심은 살리시는 날까지 우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죽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지금 남편이 파킨슨씨 병으로 굉장히 중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걷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모든 거를 지금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요. 가만히 누워서 정말 혼자 돌아눕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고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며 그러고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 병 속에서 자신의 그 삶을 볼 때 그냥 죽어가는 삶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제가 항상 남편에게 그래요.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펄펄 뛰게 건강해야지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숨이 깜빡거려도 끊어질 때까지는 사는 거거든요. 죽는 거는 나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죽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오늘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는 것이라는 것은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산자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죽어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리라.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도 죽어도 살리라라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족한 하루여 수고함과 슬픔인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말이 참 맞습니다. 순간순간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도 같고 얻은 것도 같고 된 것도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종합해서 볼때 정말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뭐였나? 나의 삶의 의미는 뭐였나? 내가 있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고 내가 없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정말 나 하나가 무언가? 그런 생각을 할때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줬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 거는 아니거든요. 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내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들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어서 제가 죽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힘들어지거나 더 외로워지거나 더 어려워지지 않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없어도 다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붙여주는 걸로. 왜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는 데에 저의 온 마음과 온 힘을 쏟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저를 의지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이제는 뭐 아닌가 보다. 이제는 어떻게 더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지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한 그 지경에 이를 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의 하나님은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지경에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그때에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내가 살수 없고 사람이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의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왜 그를 실제로 살려주셨다.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기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그가 당할 어떠한 고난, 그것이 바울의 어떠한 잘못 때문인지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죄 때문인지 또 복음 때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하실 것이요, 지키실 것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게 대한 확신이 바울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내가 죄를 져서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그러한 것으로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그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이 늪속으로 떨어지는, 정말 벼랑 속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들여다봐서 괜찮다, 그렇게 믿고 자기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괜찮을까 어떨까 아니요 하나님이 괜찮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실수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조롱을 받든지 채찍을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시면서 때리는 자에게 눈을 기는 자에게 침뱉는 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자에게 눈을 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목을 잡지 않고 채찍을 뺏지 않고 같이 침뱉지 아니한 그것처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그 마음과 그 능력이 성령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스데반이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게 하시는 말씀대로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하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정말 그들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그 삶 보고 우리는 도전도 받고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했으면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지요. 1m를 저기 100m를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 아니에요. 신기록이라는 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못해요. 어떤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하면은 우린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한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동일하게 계셔서 나에게도 하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은사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믿음의 분량도 또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똑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배치됐다 그래도 역할이 다르고요. 또 분량이 다 다릅니다. 애기한테 주는 분량과 또 그 사람이 지금 연약했을 때 주는 분량과 그리고 성숙한 자에게 분량이 다르다 그랬어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형을 더 야단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이니까. 그만큼 너는 더 자랐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살짜리하고 7살짜리가 똑같은 짓 하면은 3살짜리는 야단 안 쳐도 7살짜리는 야단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는 그보다 좀 더 성숙했으니까 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다루실 때요. 양을 하나하나 상태를 아시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아픈지 건강한지 또 어린지 성숙했는지 그 모든 거를 다 아시고 각각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으로 명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육을 가진 인생의 성정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그리고 또그 제자들 이 바울까지라도 그들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게 하시는 그 하게 하심에 좇아서 그들이 사라진 신앙생활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할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삶.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너희들도 나같이 살수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다 다를지라도, 역할은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삶 자체는 그 생명길을 가는 그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몸 안에 역할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배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사를 갖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또 누구든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우리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들, 지체들 간에 그몸 안에서 겪는 거는 서로가 함께 겪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은 세상에서 주는 거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각각 겪은 것은 스토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삶의 스토리를 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삶 속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라는 그 삶의 항상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 뭐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 어떤 소설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 주인공들이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스토리들을 갖고 살잖아요. 그 중에는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정말 그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 있을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신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는 자기식이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듣고 주승 뭐 배운 거 이런 걸로밖에 얘기를 못 하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위로의 말이 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핀트가 너무 틀려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그렇게 겪을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위로가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는 위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어느 면에서 고통을 더해주는 일이요. 그리고 정말 지치게 만드는 힘겨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다가서서 특히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을 걸거나 이렇게 손을 댈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위로로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건데, 혹시나 나의 말이, 나의 행위가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바라봐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정말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구하셔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줄 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심을 깨우쳐 주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까는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다 각각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고난, 어떤 사람의 고통도 사람이 전부 해결해 줄수 있는 거는 단한 가지도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호흡해 줄 수가 없고, 대신 그 자리에 서줄 수가 없고, 대신 그 길을 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만큼 실망이 크고 우리는 서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힘들어합니다. 아마 제가 사는 동안에 제일 주 안에서 익혀온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였을 거예요. 저는 네 자매 중에 큰딸이지만 굉장히 두 할머니의 일하는 사람의 모든 서포트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뭐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당연히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해받고 자란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는 저를 도와주는 그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거꾸로 남편을, 시댁 식구를, 이웃을, 거기다 조롱조롱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뭔가를 다 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누구한테 해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오히려 제가 많이 일본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의 감사 중에 하나는 저의 이 고통하는 모습을 저희 식구들이 보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별로 상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저를 상처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어려웠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저의 몸이 류마티스 통증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웠고 저의 체력이 어려웠고 또 파킨슨씨 병 걸린 시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아이들 한 아이한테 그 문제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 속에서 내가 항상 그 회오리 바람에 그냥 그 휘말려 있는, 그러나 항상 그 태풍의 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흐르는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상관없이 저는 항상 제 삶의 주위가 태풍이라,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만 해도 제가 경황이었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저를 품어주신 하나님, 저를 그 바위 틈에 숨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그 태풍 속의 눈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자리는 항상 그 평강함이 있었고, 정말 이래도냐 저래도냐 하면서 참소가 오고 별별 상황들이 와도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화살 하나, 저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정말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 불병거가 쭉 막고 있어서 적군이 아무리 대군이 몰려와도 그 하나님의 불마차 불병거들이 그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살아온 것이 사실은 저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뭔가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고, 저희 그 아이가 엄마 교회는 그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제가 지체들을 한국에도 갖고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니까 사실 교회는 열방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내셔널인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언어만 통한다면 그 어느 누구하고도 복음으로 인해서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그 누구와도 하나 될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결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이방인으로서 홀로 있는 것 같은, 남편도 예수 안 믿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냥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요, 지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한 번도 제가 홀로라는 생각을 별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외롭다는 말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롭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뭐 슬프다든지 아프다든지 힘들다든지를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의 시야를 뭐 세상 모든 사람으로 넓혀주시지, 너는 여기 갇혀진 사람이야, 여기 버려진 사람이야라고 하시질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제가 정지 상태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지 아느냐냐고 저보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잘난 사람, 뭐한 사람, 뭐한 사람, 뭐 많다고 해도 아픈 사람이 가장 많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아프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왜 아픈지 아느냐? 네가 왜 아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든지 고쳐주겠다든지 하지 말아라. 왜 아픈지조차도 모르는데. 사실 제가 아파도 제가 왜 아픈지 모르는데요. 제가 몸에 통증을 그렇게 갖고 살아도 일본에서 아마 병원이란 병원, 대학병원의 모든 과를 다 다녔어요. 그래도 요것 때문이라고 찾지를 못하고, 뭐, 뇌파, 또, 그, 심전도 뭐다 해도 다 이상이 있다, 없다. 다 그래요. 정말,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의사는 이렇게 하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요거다 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으로 왜 두통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 약이 몇 수십 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미국에 이민 오면서 제가 병원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뭐 끊을 수밖에 없었지요. 제가 미국에서 보험이 없이 지금 26년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고 하나님이 붙여진 지체들로 인해서 정말 탈진해서 쓰러진 저를 하나님은 일으키셨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진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 몸을 이렇게 손대셨고 그리고 일으키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일으켜 주신 것은 위로입니다. 괜찮아. 저는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를 참 싫어합니다. 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괜찮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든지 제가 잘못했다면 그것이 저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잘못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실망이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좌절이 크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봐도 나는 허물투성이고 그리고 정말 실수투성이니까 그런 나를 감출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저를 간첩의 아내로 배치하셨어요. 정말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붙여진 내 때립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도 붙여져 버렸어요. 속아서 했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저는 그 남편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장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자수하고 오히려 원호대상자가 돼서 어느 날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간첩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간첩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흉악한 범죄자보다도 더 큰 그 정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을 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자라면서의 적은 뭐예요? 빨갱이였어요. 저는 방공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란 저 어렸을 때 6.25가 있었고 그 6.25 후에 우리가 국민학교에서부터 쭉 배워온 그 교육들은 뭐예요? 우리의 적은 빨갱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결혼한 남편이 간첩이었다. 정말 의를 부셔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셔버린 거예요. 제가 그냥 대한민국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가족들은 물론이요. 그 누구 앞에서도 특히 아이들 앞에서 내가 그 아이들을 낳지만 않았다면 그 아이들은 간첩아이라고 안 됐을 텐데 거기 결혼만 안 했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됐는데 뭐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괜찮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 괜찮아라고 말하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사실 연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안 괜찮은 제가 살수 있는 거는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뭔가 저에게 요구하고 안 괜찮아 그럽니다. 또 저 자신도 그래요. 아니 미국에서 26년을 사는데 저는 영어를 안 하고 맨날 한국이나 일본이나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살았고 또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아파서 누워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기도하는 집에서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대문 밖에 미국이라는 사회에 나가서 그들하고 접촉할 일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시간만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키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원들과 거기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국에 쫓아다녀야 되고 그 보건사회부 사람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요양원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들어야 되고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제가 다 거기 끼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매일 그 날라오는 편지들이 저에게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려면은 아예 미국에서 살도록 생활을 익혀 주시지요. 제가 일본에서는 그거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서 일본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리고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서류를 뭐를 하더라도 제가 일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버지가 다 하셨지 저는 그냥 아프지 않으면은 말씀 전하거나 영혼들 섬겼지 생활을 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활인 그것도 제가 아니라 엄마를 돌보는 관리인처럼 살아야 되니까 저로서는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또 괜찮다 그럽니다. 네가 연태 영어에서 살았냐? 내가 살려줘서 살았지. 그래, 영어 하면 잘 살 것 같으냐? 네가 영어 못해서 잃은 게 많으냐, 얻은 게 많냐 물어보셔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약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왔고 못하기 때문에 많은 돌봄을 받았고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건 어느 면에서 많이 슬펐고 많이 어려웠고 많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도 됩니다. 근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위로가 위로로서 역사되었다랍니다. 사람이 위로를 거절하는 거는 분노할 때예요. 그리고 너무 슬픔이나 고통 속에 빠져버리면은 사람들이 위로를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물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일으키는 손길도 되고 어떤 때는 저의 잘못된 거 너 속지 말아라 하면 잘라주시는 손길도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꼭 안아주는, 보듬어주는 그러한 손길도 되고, 어떤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독화살 같은 모든 사람들의 말과 눈총들을 막아주는, 넌 나만 바라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그 세상의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하심이라는 거는 저를 인도하심도 되고 보호하심도 되고 지키심도 되고 붙들어주심도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너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 위로 속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생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항상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의 사형 선고로 받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내가 의지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구명하는 것보다 그분 한 분이 전능자셔. 그분 한 분이 나를 건지시려면 건지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야. 그거를 믿을 때 그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야. 마음의 사형 선도 거를 받은 것 같이 절망 상태가 됐지만 그에게 소망을 주신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은혜의 코너로 나를 미루셨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 거칠 수 없는 게 가장 큰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가장 밑바닥에 고담에 올라갈 자리라고 하는데 정말 자기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주님만 만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거기에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저보고 왜 신학교에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거 외에 사는 방법을 지금 몰라요 그랬어요. 나는 사방에 항상 막혀 있는데 항상 하늘만 열려 있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밖에 지금 삶의 길을 모르고 삶의 방도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살 길이 안 보이고 주판이 놔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맹인인 사람들 앞에 눈이 보이는 우리가 가서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맹인교회 가서 설교했던 그런 지금 기억이 떠올라요.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럴 때 정말 그들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나는 보고, 봄으로써 다 판단하고 하는데, 보다가 중간에 시력을 잃은 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빛이라는 걸본 일이 없고 사물이라는 걸 눈을 통해서 시력을 통해서 본 일이 없는 그분들이라면 색도 모르고 그거 다 어떻게 사는지 그게 솔직히 알지 못하는 세계인데 그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단에 서는 것이 정말 뭔가 죄송한 것 같지. 느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통에서,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도 살리신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적어도 생명길은 있어요. 다른 길은 몰라도. 제가 아까 사방에 우격다짐을 당하고 사방에 길이 하나도 안 보여도 늘 하늘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함께 하셨다. 말씀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 내가 이거를 왜 겪어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 겪습니다. 저희 남편은 굉장히 가정 환경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모든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소위 말하면 정상적이 아닌 병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누가 병들고 싶어 병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그 환경을 자기가 택하고 싶어서 택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일도 없고, 정죄하시는 일도 없고, 비판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병적인 거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으로 보면 뭐예요? 자꾸 비판이 되고, 그리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병을 가지면 병 환자들은 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세들을 나타내면은 옆에 사람들도 뭐야? 어떤 병은 전염해서 온고 어떤 병은 감당이 안 돼서 쓰러지게 되고 하여튼 옆에 간병하는 사람들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환자대로 물론 어렵겠지만 옆에 간병하는 사람들이 간병하는 가족들이 같이 겪고 같이 쓰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온 집안이 그 아버지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아니면 도벽을 갖고 있거나, 저기, 노름하거나, 가족들이 얼마나 다 같이 겪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뭘 잘못한 거 아닌데도 우리 겪는 거 많습니다. 어디다가 원망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 건 많아요. 그러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리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고, 손길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안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사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씻었노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혔노라. 그건 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자기가 죄 없다고, 저 사람보다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죄 때문에 자기의 그 정말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벌건숭이 된 드러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줬다. 그것보다 큰 위로 없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내가 너의 구원이야. 죽어도 살리라.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것보다 큰 위로 없어요. 상처투성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정말 속고 당하고 그 피해망상증 환자처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그들이 너의 영혼에 털끝 하나 어떻게 건드리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방패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신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아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품에 안겨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고 그 위로를 받은 자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받은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위로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로의 통로가 되는 거지 내 위로가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먹었냐? 그 사람한테 먹으라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효력 있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도 그 위로를 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이쪽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가장 많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왜 아픈지도 모르면서 고쳐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저 사람이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어. 일으켜주실 수 있어. 그 믿음과 그 바람을 갖고 간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 사실 보이는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회복되어 가면서 그 주위에 또 아픈 사람이 보여지고 또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무슨 우리가 위로회를 만들어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아니면은 무슨 병상 그 의료 뭐를 연구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카운셀링 해야 돼. 이렇게 치료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다 아프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은 고난에 어려움에 감당치 못할 그러한 경우에 부딪히니까 그러할 때 정말 환난에 겪는 고아와 과부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또 그분이 하게 하시면 다가가게 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일으키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는 그뭐 해일이 해서 몇만 명이 이제 한꺼번에 다 겪는 일들이잖아요. 온 일본이 온 세계가 발칵 뒤집힐 그러할 일들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는 또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일이 오지 않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그 해일 같은 사건인 거예요. 저희 제부가 작년에 그 교통사고 나듯이 또 둘째 제부가 뇌출혈로 그냥 죽듯이 그냥 남편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그냥 자기보다 좀 먼저 출근했는데 죽었다. 제 주위에는 미국에서 그냥 강도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받은 쇼크와 그런 거는 그 사람들 가정에 그 사람들에겐 그런 것이 해일 같은 거잖아요.
아멘.
근데 참 이상하게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러한 부모들을 위로하는 가장 적격자는 뭐예요? 똑같이 자녀를 잃었던 그런 부모들이 가서 위로할 때 가장 마음문을 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그러한 그 고통의 삶을 공유하면은 위로도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살면서 여자로서 외국 삶도 살아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거, 그리고 또 남편과의 문제, 또 자녀들 문제, 그리고 친정 부모들하고 살면서 또 교회 문제, 뭔가 조금 조금씩 겪은 그러한 것들이 제 주위에 이어주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눌 어떤 그 보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신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도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냐고 위로가 돼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유익된다는 거를 정말 확신을 갖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그러나 제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신 거니까. 그거를 나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걸 믿으니까 똑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나, 안 하나? 잘알 수가 없다면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똑같잖아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물론 이 고린도 사람들의 지금 고난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도 너희가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게 되고 또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은 사실은 답이 없는 고난이고 해결이 안 되는 고난들이에요.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의 위로는 이 삶은 이 죄악된 삶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겪고 세상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그러한 모든 삶들 또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를 끼치고 한 그런 일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과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지나갔다. 그것은 영원히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문제나 그 고통을 보나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나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똑같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려있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너무 커져서 그 문제에 미래가 없어지고 그냥 뭐예요? 마음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지나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위로로서 늘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기도하면 너희도 우리가 건지셨을 때 받은 기쁨을 너희도 같이 받게 되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체들을 이제 품고 그들을 정말 그냥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가 없고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어떤 때는 정말 그 무력사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평강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하루하루 지탱하는 그것만 봐도 제가 감사하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하면은 정말 그들 못지않게 기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왜? 저의 마음이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서는 거예요. 그들이 강건한 거니까. 그들이 평강하고 그들이 행복한 거니까. 그러나 사는 데에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청객이지만 찾아오니까요. 우리는 죄 속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서 살고 있으니까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피하고 병자라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고치러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라 하시고 병자를 고치러 오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목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픈 사람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 사실은 사랑해서 어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워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정말 그 동참하는 기쁨을 주시고요, 자원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붙들어주지 않고 뭐 안 해도 실질적으로 사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꾸 넘어지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라도 자꾸 우리는 그가 하나님 받아보도록, 그때는 도와주고 뭐를 해줘도 그들이 하나님한테 삐지고 실족해서 화가 나 있을 때는, 의심할 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거룩한 것을 더러운 곳에 주지 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향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안 맥혀요. 그러나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생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바울을 위한 그러한 기도는 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사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뭐 안 잡히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줄 알았지만 그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 듣고 간 거예요. 잡힐 줄 알았지만 전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달려 죽으실 줄을 알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피하지 못해요. 아니, 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빌고 그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정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그것도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안 짓고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원인에서든지 결국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그 정말 구원의 은총,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 그리고 우리 삶, 우리 존재, 우리의 심령 깊숙이에 정말 그 위로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 위로의 하나님에게 마음 문을 닫지 말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살리시기 원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그것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평강을 비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푸는 자에게 더욱 부여하게 하십니다. 위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위로를 주세요. 저는 제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를 가져서 뭐를 해서 남을 유익되게 한다, 남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받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마음과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그것으로 아픔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보화, 예수님을 가졌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요. 그리고 그 보화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생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빛을 주는 정말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소망 속에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 또 정말 살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셔서 큰 위로로 정말 그들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고통받고 살아온 우리를 가장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위로해 하나님, 위로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 하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이웃이나 지체들에게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모두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함께 울며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